나의 변화를 이해하는 일, 나의 변심을 인정하는 일, 딸이 엄마에게 고백하듯 말해요.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왔던 길로 다시 가야 하는데, 흔들려선 안 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엄마. 그런 딸에게 엄마가 대답하죠. 항상 옳지 않아도 돼. 나빠도 돼.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갈림길 앞에서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발을 움직여 가고 싶어질 때가 있죠. 어쩌면 다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울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런 나를 묵묵히 지켜봐줄 누군가가 있나요, 당신에게도? 9월 18일 당신만을 위하는 시간, 여기는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en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I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카를레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같이 들으셨어요. 지난밤 그리고 어제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라디오 디톡스의 DJ 소설가 배경옥입니다. 변화를 우리는 변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변심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 이 대사는 2014년도에 방영돼서 많은 분들이 참 울고 웃으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연애의 발견에 나오는 주인공 정유미 씨와 엄마의 대사예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과거의 남자친구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막 고민하던 중에 누가 봐도 지금의 남자친구가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따뜻해질 사람인데 왜 내 마음은 과거에 나를 너무너무 외롭게 만들어서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지 참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랑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사고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나. 물론 정말 옛날 남자친구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정말 죽어서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안 좋게 헤어져서. 근데 글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딱딱 맞고 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도 감정이라서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리현상을 어떻게 감정으로 컨트롤해요. 그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피식 막 이렇게 새어 나오기도 하고 막 꺽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랑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생리현상 비슷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서 내 의지로 잘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단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뭐 도덕적인 판단은 일단 내가 내 감정이 그래도 어느 순간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내 그때에도 내가 뭘 해도 어쨌든 사랑이라는데 후회가 남지 않을 순 없어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내가 덜 후회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거든요. 둘 다 똑같이 후회한다면 어느 쪽이 내가 조금 덜 후회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아휴 어렵다. 역시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아요. 지금 여기로 말 걸어주시겠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1번이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요.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알 수 있게 여기 이곳에 있을게 힘을 내 언제나 고마워 너에게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5820님, 이직을 계획 중인데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리네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회사가 월급을 더 준다는 건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어렵게 기회가 찾아왔다면 조금의 돈쯤 포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현실적이지 못한 건지 어려워요. 마음이 라고 말씀 주셨네요. 저는 글쎄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면 일단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한참 자라고 막 돈 들어갈 일이 정말 거의 무슨 스폰지 물 흡수하듯이 쫙쫙 빨려 들어가는 시기에는 돈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아직 미혼이고 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직 못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기회가 어렵게 찾아왔다면 잡아야죠 당연히. 돈이라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무시하겠어요. 월급이 사실 아마 취업 하고 싶으신 분들 대다수의 가장 큰 취업 조건의 1위는 아마 연봉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연봉 물론 중요한데요. 그 일에 대한 나의 적성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미래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월급을 되게 많이 주는데 사양 산업들이 있어요.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업종들이 있고 월급이 조금 적은데 이게 좀 날아가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윤대우님, 동료들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직원이 만화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만화책을 모은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멋있었어요. 한 가지 취미를 꾸준히 가지고 산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만화책 모으는 분들 있어요, 많이, 제 주변에는. 특히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에 뭐 만화방에 가서 밀린 만화들도 쫙 보고 마치 미드나 아니면 드라마 보듯이. 또, 뭐, 기타만 모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천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옷 만드는 데 관심 많아서, 우리 PD님.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초판본 모으는 취미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한다는 건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행복의 척도를 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어요. 제가 약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행복이 높다 낮다를 측정하는 부정감정과 긍정감정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그 긍정감정의 세 번째인가가 관심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지극한 관심이 있다라는 걸 풀이하면 사실 사랑인 거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24시간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행복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취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심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취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도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아, 신청 꼭 들려드릴게요. 4215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남우연의 선인장.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남우연의 선인장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아,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심리학에서 행복한 감정 측정할 때 쓰는 그 지표가요. PANS, 그러니까 PANAS라고 해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의 약자인데 이게요, 일정 기간 동안 한 개인이 경험한 긍정감정, 부정감정을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할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뭐 내지는 승진하면, 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행복 자체가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라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 행복 자체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파나스 테스트 해보면 아마 도움 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무조건 익명으로 소개되는 코너죠. 긴 사연에 긴 대화로 우리끼리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딥톡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K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옛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헤어지고 다 잊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던 사진 한 장까지 싹 지웠었거든요. 번호도 지우고 SNS는 아예 삭제해서 글을 읽는 일이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회사 1층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고 놀라기보다 반가웠다면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할 줄은 몰랐는지 그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업무차 왔는데 오고 보니 니네 회사더라. 혹시 마주칠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는구나. 짧은 대화 끝에 명함까지 한 장 건네받고 그와 인사를 나눴죠. 기분이 묘했습니다. 헤어진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 누구나 한 번쯤 상상을 해보잖아요? 불편하고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반갑고 떨릴 줄이야. 다음에 커피나 한잔 하자면서 제가 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아, 나 번호 지웠구나. 난 아직 있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밤잠까지 설쳤다면 저 정말 이상한 걸까요? 그와 만난 다음 날 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반가웠다. 회사에 몇 번 더 갈 일이 생길 듯하니 밥 한 번 먹자. 좋은 하루 보내라. 그 문자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연락을 이어가게 됐죠. 분명 알고 있던 사이인데요. 게다가 2년이나 사귀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헤어졌다가 3년 만에 다시 만난 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마치 처음 만난 남녀처럼 다시 사랑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 사람과 제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대체 왜 헤어졌을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3년이나 흘렀어도 그렇지 그 당시 안 좋았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질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내가 어리석었었나? 철이 없었나? 뭘 몰랐었나?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을 정도죠. 모르고 사는 동안 그도 나도 성숙해졌나 싶다가도 사람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달라지나 싶고요.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건지 다시 선 출발선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2년 사귀고 헤어졌다가 3년 만에 남자친구를 우연히 회사에서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진 분의 사연이에요. 아, 다시 만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과거에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셨는데요. 아, 정말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덮어놓고 축하. 축하 축하. 왕부럽. 좋으시겠다. 지금처럼 거래처에 들렀는데 그게 우연히 여자친구의 회사였다는 매우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는 사실 더 운명적이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이죠. 최근에는요. 헤어진 남자친구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이게 SNS 시대에는요.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는 건 비교적 쉬워졌는데 헤어지는 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헤어질 때 상대방의 마지막 사진 한 장까지 몽땅 삭제, 소셜 계정 자체를 없애버림. 되게 단호한 분이신 것 같아. 멋지다. 이거 정말 이별의 차원에서 잘한 결정입니다. 요즘에 그걸 못해서 서로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실수로 좋아요 누른다거나 친구 신청 누른다거나 뭔가 오해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그렇게 헤어진 지 뭐 한 달, 두 달 아주 작게는 1, 2주 사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들이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다르게. 근데 문제는 이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감정이 앞서서 서둘러 만나면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고 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아 정말 왜 마음이라는 게 상처를 한 번 받을 때 두 번 세 번 받을 때마다 좀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헤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쵸? 서로에 대한 앙금이 있었다면 털어냈을 거고 그 사이에 아마 다른 연인이 생겼었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연애로 인해서 과거의 사람의 장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해보셔서 알겠지만 연애라는 게 좋은 시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어떤 대화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살짝 좀 현실적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특히 재결합 커플의 경우. 근데 제 주변에서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커플이 의외로 많았어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참 그런 주제를 그린 작품들이 많았는데 왜겠어요? 시대 반영적인 작품들이죠, 그렇죠? 그 연애 운도 제가 되게 많이 인용했었는데 심지어 다시 만나는 비율 83%. 근데 문제는 헤어졌던 커플이 다시 만나서 잘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영화 속 수출은 3%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다시 헤어지는 커플들의 경우에 과거에 헤어졌던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헤어진다라는 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 헤어졌던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캠퍼스 커플인데 둘이 막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를테면 남자는 취업 실패, 여자는 취업 성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한쪽은 배려한다고 해도 사회생활 적응하느냐고 시간 내지 못하고 이러다 앙금이 쌓이면 서로 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또 딥톡스에 고민 보냈던 분들도 과거에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헤어졌다고 해도 몇 년 후에 어떤 계기를 다시 만나게 되면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갈등이 원인이었던 취업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커플 간의 어떤 마음이 변했다거나 뭐 외도 불륜 문제라던가 성격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헤어졌던 경우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이를테면 한쪽은 결혼을 원했는데 한쪽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헤어졌던 경우에 다른 쪽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만나서 재결합할 가능성도 커지고요. 과거 헤어졌던 이유가 해소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왜 헤어졌었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헤어졌던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아마 크게 와닿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이 좋기만 한 시간이 좀 흐르면 과거 헤어졌던 이유들이 다시 수면 위로 솟아오를 가능성 높음, 매우 높음. 높아요.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과거와 달리 정말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연애 틀림없이 더 깊고 풍성해질 거고요. 저는 두 분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챈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랑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한쪽이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 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쪽이 그걸 좀 받아들이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애의 시작이 좀 다소 힘들고 복잡해지는 경우 많거든요. 다시 사겨 말아 막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영화 두 편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하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이라고 이 영화는 소설가 지방생이었지만 대리운전을 하게 된 전남친이 같이 소설 공부했는데 소설가가 이미 된 여자친구를 대리 손님으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대리운전하러 갔더니 전 여자친구가 떡하니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벌어지는 얘기고. 후자의 얘기는 뭐냐면 비포선셋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비포선라이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비엔나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9년 만에 남자친구는 성공한 소설가가 돼서 파리의 셰익스피어 서점에서 낭독회하고 여자친구는 성공한 기자가 돼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야기인데 다 전남친 전여친 이야기죠 사실. 근데 한쪽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이고 한쪽은 해피한 결말. 그래서 좀 결말은 다르지만 두 편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에 빠졌던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일이 저는 꼭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일이 낯선 사람 사랑하는 일보다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뭔가를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점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던 경험들, 사랑했던 어떤 기억들은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저 이 사연 예뻤어요. 왜냐면 헤어졌던 사람 정말 원수처럼 느껴져가지고 꿈에서라도 마주치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3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 되게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쌍방에. 연애하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진 않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 신청곡 들어볼까요? 이승환의 노래 골라봤어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네,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포털사이트에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디톡스 게시판이 있어요. 언제든 편한 시간에 이야기 올려주실 수 있게 게시판 늘 열려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들어오셔서요.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사연 더 만나볼게요. 5981님. 백장님은 하던 일 다 접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저란 사람을 싹 지우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 기분의 정체는 뭘까요? 저도 저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라고. 근데 이런 기분 느낄 때 다 있지 않나? 한 번은 살면서. 그리고 실제로요. 이렇게 싹 다 지우고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로는 꽤 많이 있어요.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 중에도 그런 소설이 있었고 아밀리 노통부 소설 중에도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그런 소설들이 많고 그런 영화들이 많다는 건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갑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혹은 아,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떠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딱히 이유가 없고, 생각해보면 뭐 딱히 어떤 별일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도 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런 상처들이 천천히 켜켜이 쌓여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시에 진짜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너무너무 그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어떤 그 생채기들이 그냥 내 몸에 쌓여있는 거죠.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도 좀 버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좀 솎아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막 일수습하고 어떻게든 도망다니고 하느라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3년 전 일일 수도 있고 7년 전이나 8년 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 제가 클래식이라고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 혹은 남편이랑 너무 힘들게 이혼했던 일, 혹은 친구랑 굉장히 안 좋은 일로 헤어졌던 일 등등, 그게 뭐 심지어는 20년 전의 일이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유가 없진 않을 겁니다. 좀 잘 다독이고 한번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날 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0320님, 백장님, 저요 며칠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아, 글쎄, 만난 분 생일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혈액형도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영화 취향도 같고, 혹시 운명일까요? 몇 번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 우리는 참 이런 식으로 갖다 잘 붙이는 것 같아요. 뭐든 이렇게, 아, 그래, 이건 운명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나랑 생일이 같다. 정말 대단한 운명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영화 취향도 같고 음식도 비슷하게 좋아하고 책 취향도 너무 비슷해. 어머, 이거 운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할 나이를 지나왔습니다. 냉정하게. 저도 2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0대에 말할 것도 없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우리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인간에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냥 이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즐기세요. 본인의 이런, 이 운명적인 운명의 느낌, 이걸 즐기면서 그분이랑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887님, 자취하며 재수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제 수능 60일가량 남았는데 지금껏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불안과 불면증까지 겹쳐서 힘드네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안정 찾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비치하우스의 미스 틀어주세요.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근데요, 9887님,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분들조차도요, 이제 9월, 10월쯤 되면 아, 내가 2018년도에 계획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맙소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울해질 시기예요. 가을에는 이제 조금씩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도 떨어지고 날도 싹해지고 왜 좀 피지컬 자체도 좀 우울증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좀 뭔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하실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오죽하겠어요, 또 수능 준비한 학생이면. 근데 왜 그렇잖아요. 60일밖에 안 남았어가 61이나 남았어 라고 너무 정신승리인가? 어쨌든 61이나 남았어 라는 생각으로 좀 살짝 모드 체인지하고 이제 좀 달려야 될 시기?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끝 마무리라는 건 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조금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도 마무리 스퍼트를 좀 잘하면 그럭저럭 일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신청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하우스의 미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고 있는 그대를 위해 밑줄을 그었어요. 밑줄 사용법. 중년의 위기는 40에서 60대에 찾아오는데 최근 이런 고뇌가 20대 젊은 층에서도 일어나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인다. 젊은 세대는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어른들이 겉으로 연기하는 사회적 자신, 즉 역할적 자신이 그 무대 뒤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물질적 곤궁 여부와 상관없이 헝그리 모티베이션을 원동력으로 삼아 외골으로 사회적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삶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현대의 젊은 세대는 청년기의 위기를 건너뛰고 바로 중년기의 위기나 다름없는 고민과 마주한다. 그들에게는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하는 사회적 자기 실현에 대한 고민보다 한층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실존적인 굶주림이 오히려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가능하면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만 한다면 뭘 해야 좋을까? 왜 이래야 하나 같은 고민으로 바뀌고 있다. 밑줄 사용법. 오늘은 이즈미어 간지의 책 일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안에서 밑줄을 그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밝히는 일이 자아 표현의 첫 걸음이라고요. 다만 호불호가 생겼다고 해도 처음부터 좋아 라는 대답이 나오진 않고요. 싫다라는 의사 표현부터 하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죠. 그러니까 두세 살 무렵의 아이가 무조건 싫어 싫어 하는 것이 첫 번째 자아 표현인 셈이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밥 먹어 라고 해도 싫어 라고 반응하고 그럼 먹지 마 라고 해도 싫어 라고 반응해서 부모님 입장에선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죠. 하지만 아이의 싫어라는 말에는 나에게 지시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자아를 표현하는 일은 먼저 타인에게서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시작됩니다. 저자가 말해요. 설령 그것이 양육자라고 해도 자신이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다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싫어라는 반항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무엇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장래에 어떻게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은 그 후에나 겨우 가능한 거죠. 자아에도 발달 순서가 있고 정해진 차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자기 가치관으로만 올가매며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리고 아니오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요. 참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길은 주체성을 포기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아의 싹이 잘린 채 자라난 그들의 소박한 희망은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가신 일은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형태로 발현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아 몰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의 요체일지도 모르죠. 나를 살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10가지씩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말이었는데요. 뜻밖의 이 10가지를 적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배웠어요. 어릴 때 싫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중년에나 올 법한 심리적, 실체적 위기가 이미 20대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학자의 진단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은 분명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내 마음은 점점 빈곤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끝곡으로요. 이적의 나침판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넘어 들리는 네 웃음소리